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경원교회 이경우 목사님이십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6주 중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눈을 반짝반짝 빛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늘 좋은 소문이 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6주에 걸쳐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앞에서 잘 하다가 마무리를 잘못 지으면 도루묵됩니다. 이 도루묵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한 지가 3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부담감,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 보여지고 또 목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짓눌리고 또 나만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한 문제들로 인해서 짓눌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인데 같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소림사 18동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50대 초중반 되신 분들은 그게 아마 중학교 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재미로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왜 소림사에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국 영화를 보면은 이 스토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나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아들이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예를 연마하고 그리고 이제 무술이 성장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해라. 그때부터 나와서 아버지 원수 갚는 이게 중국 무술 영화의 이 스토리입니다. 근데 어려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예를 하는 그 이제 연습하는 걸 보면은 무술은 안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나무 캐는 거, 물 긷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술을 배워야 되는데 무술은 안 가르치고 자꾸 물 긷는 거 가르치고 나무 캐라 그러고 이런 것을 왜 가르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 되면 옛날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머털도사라고 TV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머털도사. 머털도사는 누군지 아시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저는 늘 TV에 빠져 살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여러분들에게 TV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 머털도사를 보면은 머털도사가 무술을 배워야 되는데 스승이 안 가르쳐줘요. 자꾸 엉뚱한 거 가르쳐줘요. 그런데 스승이 지어박으면 뭐가 써요? 머리가 삐죽삐죽 써요. 그러면 머리를 못 씌우도록 스승은 계속 지어봤죠. 머리 씌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스승은 이미 이 머터리가 머리 쓰는 순간에 도가 통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본 정작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무술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나무 패고 물 깊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본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기본기가 강해야 그 다음에 무술을 배울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는데, 기본기가 약하면 어떤 무술을 가르쳐도 무술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것저것 할 줄 압니다. 테니스도 좀 쳐봤고 공도 좀 찰 줄 알고. 그러니까 찰 줄 안다는 말은 헛발질 정도는 안 합니다.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어느 선에서 딱 멈춰가지고 절대 안 늘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기가 없으니까요. 그냥 내 식대로 했으니까요. 내 식대로 테니스를 배웠고 내 식대로 볼 차는 걸 아니까 잘하지를 못해요.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가? 저는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 내가 하나님과 만난 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악연하게 살아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을 받는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우리의 가진 걸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기본기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교회 바깥에 필요합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늘 2단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필요할까요? 교회 바깥에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손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명해야 되거든요. 자, 나는 내 생각에는 복음은 교회 안에 필요하다. 좋습니다. 아, 지금 손을 안 들면은 남북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복음은 세상에 필요하다. 딱 손을 들어봅니다. 이야, 여러분, 참 드림교회가 그냥 드림교회가 아니네요. 보통 교회 가면요, 반반 나뉘든지 이것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논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100%입니다. 아, 복음은 세상에 필요하다. 정확한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넌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핏빛 복음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는가? 이유는 교회 안에 넌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사회 갈 때 이걸 통계를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40%가 능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핏빛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40%. 그리고 30%가 초신자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구원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30%. 근데 40%의 능크리스찬과 30%의 초신자가 70%의 사람이 한국교회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70%에 의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온통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붓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 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40%의 초신자들은 아예 그 자체, 그 생각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핏빛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40%에 있는 영크리스찬들을 초신자 그룹으로 이 30%의 그룹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가족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첫 단추 끼워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30%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20%.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는 말은 배우는 것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열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탑클래스에 있는 10%의 사람을 일꾼이라 그럽니다. 일꾼. 이 일꾼은 중직자 교회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의 사람이 일꾼이라는 말은 일꾼은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꿈꾸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10%의 사람이 일꾼 그룹입니다. 자,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평균. 자 보면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죠? 40, 30, 20, 10. 여러분 교회는 어느 층이 많습니까? 넌크리스찬이 많을 것 같아요. 초신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제자 그룹이 많을 것 같아요. 일꾼 그룹이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양육이 필요한가? 왜 각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각 사람을 세워야 40%의 능크리스찬이 30% 올라오고 또 제자로 살아가고 일꾼으로 살아가서 재생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회 자체가 취약한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오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세가족부 사역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세가족 사역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이 비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생명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 만큼 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서 심을 얻습니다. 그 작은 씨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얘기, 세상에서 잘 사는 얘기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땅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것만 계속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다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면 결정적일 때는 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드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강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정작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십자가를 제외할 만큼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듣긴 들었지만 결단을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소문으로 뒀던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옆에 달려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한편 강도에게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편 강도만큼 확실하게 천국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봐 천국 가봐야 와 있는지 아닌지 알지만 이 한편 강도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있다? 천국 가 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강도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천국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으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한편 강도가 세상에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단 하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여러분 진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면 믿음을 교회는 믿음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고 그 믿음만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합니다. 믿음만큼 교회가 움직이고 믿음만큼 교회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교회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 구원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계속 자라려면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 누구에 대한 얘기가 들려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래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오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생각한 제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그냥 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얘기 듣고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박수 치면서 심지어는 기때기를 때려가면서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촛대비 차고 심지어는 막 이걸 막 공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신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변화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딜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주님 우리는 초막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초막 밑에서 자도 좋습니다. 여기서 집을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채워지면 집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솔직히 집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죠. 네? 자, 여러분 여름 되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겨울 되면 히터 따끈따끈하게 나오죠. 선생님 때 밥 주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이 풍성해지죠. 여기가 좋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요 남편 반찬 투정하죠. 아내 된장찌개라 그랬는데 이게 뭔 맛인지 모르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여기서 살자 그랬습니까? 아니죠. 제자들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들고 온 제자들이 붙어서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우리가 감격에 빠져있을 때에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치료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절규하는, 고통당하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춤을 출 때에 세상은 눈물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빠져있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여기서 조사하니 여기서 춤을 세서 짓고 여기서 사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이 커지면은 여러분 오늘의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이 부흥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그렇죠. 세 번 나옵니다.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왜 이렇게 이런 각 사람을 강조할까요? 각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섞여서 남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옆에서 광 한번 질렀다고 나도 정말 뜨거운 사람이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나도 대답 한번 잘했다고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섞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핏빛 복음 앞에 내 죄가 토설되어지고 내가 꼬꾸러진 경험이 정말 있는가?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찾아봅니다.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 17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0절 우리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계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성령이 여시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라면,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역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역이라도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문화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전통이 요즘 율법, 보수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사회 갈 때에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부임한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찬식을 우리는 지금 떡과 잔을 이렇게 분병위원들과 분장위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중들이 이렇게 이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포도주를 옆에 두고 빵을, 떡을 옆에 뒀어요. 그리고 떼어서 찍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신선해 보이십니까?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다 테이블을 놓고 떡을 놓고 포도주를 옆에 놓고 포도주를 큰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놓고 떡을 떼서 포도주를 찍어서 입어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찬식이 잘못됐다. 떡은 떡과 잔의 예식은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교회 부임한 지 2년이 채 못돼서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를 이 목사님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묵창기창, 설기창, 광고축창기.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이 예배 순서예요. 그렇죠? 이거 바꾸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 시대의 문화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보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예배 순서에 더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갱신이 바로 교회의 갱신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변화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이 6주 동안의 세미나 이렇게 쭉 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6주 동안에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많은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 달란트가 뭔지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교회 가운데서 드러내려고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리더로 세워지면은요, 그 리더는 절대로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상적이지 못한데 여러분들 교회 셀입니까? 셀 리더가 그 셀원들에게 제대로 여러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좀 어설퍼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내가 만난 경험이 확실하다면 내가 만난 만큼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목사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셀 리더는 셀 리더가 만난 하나님 그 수준만큼 셀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써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혀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나와봐라. 좋다. 뭐가 좋아. 복 받는다. 무슨 복 받니?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5분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5분을 할 얘기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온통 여러분 주소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언젠가 예배 시간에 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보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세요. 근데 이제 대그룹 때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 때 이제 순장 훈련 때나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에게 순장님은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지. 그러면 나에게 소망이 되신 이유가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격려해 주셔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 그 소망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남들이 소망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소망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쁨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도 기쁨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여러분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지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새 포도주라는 것은 기름 부음, 영적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라는 말은 교회 사역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 지도자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수영로 교회에서 오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수영역에 있다가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수영역이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 훌륭한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변화는 지도자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냐고는 절대 가정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의 안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드림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겠는가 하는 빅피처, 큰 그림이 있는가. 자,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있는 큰 그림이 그 그림이 장로님들 속에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 셀 리더들에게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이 비전이 일꾼들, 그러니까 셀 리더들과 당회원들과 이런 평신도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런 빅피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그림, 이 빅피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되는가? 이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이 세미나를 6주 동안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대단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한가. 자, 담임 목사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평수도 주자리 담임 목사님의 큰 그림의 그 비전에 함께 동력하고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강력하고 평신도 지도자의 마음이 모아져 있고 그렇다면 지금 교회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어떤가? 교회 영적 분위기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여가는가? 아니면 이것이 구석구석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비전들이 심겨져 있는가?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아 제가 어떤 교회 가보면은 이 교회는 되겠구나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데 가늠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나 선명해요. 너무나 선명해요. 사용되어지는 단어, 문장 이것들이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주일학교는 이런 생각, 중구동구는 저런 생각, 어른들은 또 엉뚱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기도 가운데 나오고 이것이 삶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꾼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선명해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린내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까?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쫓아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가 3,000명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지도자는요,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교회는요, 명확한 그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볼 수 있는 선명한 그림. 아, 우리 교회가 온유노가 되면은 어떤 교회가 되겠구나. 우리 주일학교가 온유노가 되면은 어떤 주일학교가 되겠구나. 우리 순이 온유노가 되면은 어떤 순이 되겠구나.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목사님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명한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그림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나의 직업도 변하고 나이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뭔가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영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게 진짜 우리의 본질이에요. 과거의 죄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미 그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에게서는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악에 눌려있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마음이 눌릴 이유도 없는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지나간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이언킹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아버지 무파사가 아들 심바, 스카랑 삼촌이 나오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아마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날 어느 날 아버지 무파사가 아들 심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때 심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무파사가 너를 잃어버린 것이 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잃어버린 것이 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삼촌 스카의 반란으로 아버지가 죽고 심바는 도망갑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정글로 돌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여러분 심바가 아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느 날 이 심바가 호수에 물을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물을 먹으러 오니까 그 속에 물 속에 호수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심바가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 다시 물 속을 쳐다봅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심바 자기의 모습이에요. 이미 심바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땐 아버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돌리겠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바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여전히 여러분 정글을 떠나서 도망가서 혼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가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습니까? 병이 들렸습니까? 가난 때문에 아픈 마음이 아픕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씨 아내가 최씨 집안에 가서 살았습니다. 한 30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김씨 아내가 최씨 집에 가서 30년 살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것은 여러분 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김씨 집안 사람인데 최씨 집에 가서 30년 살았으니까 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나는 김씨 집안 사람이구나. 깨달았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김씨 집안으로 돌아와야 정상인데 아유 이제까지 살았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최씨 집안에서 눌러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에 우리가 치유가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내 속에 딱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내 속에 내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되고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을 의심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임종하시는 분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임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들을 들을 때에 참 많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요. 회사 결사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회사 많이 빠져먹었어. 그거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로또 당첨 한 번도 못 됐다라고 아유 나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로또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그거 후회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한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분은 교회 중직자세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꼭 임종 전에는 이제 구원의 체크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입을 안 여세요. 다른 말은 다 하시는데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저 어디에 있는 밭은 누가 가지고 가고 저 어디에 있는 뭐 땅은 누가 가져가고 세상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그 얘기는 끝까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요, 평신 집사님입니다. 연세가 많은 집사님,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만 숨이 이제 가쁘게 몰아쉬세요. 그리고는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한참 부르는데 이 집사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천사가 나를 데려오고 있다. 천사가 나를 데려오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자, 그 자녀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천사가 나를 데려온다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자녀들이 황당해 할까요? 얼마나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집사님의 얼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저는요, 그런 임종을 지켜보고 그런 분의 장례식을 치르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를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장례 치를 때 좀 뻘쭘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신있게 우리 집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임종 전에 구원의 증거만 하는데 춤으로 대답 안 하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에게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내가 말을 한들 임종 예배 다 지켜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한 비전들이 왜 생겨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그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예요. 제 교회는 세아초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많이 이렇게 게스트가 등록할 때는 한 3, 4명씩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능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토크를 하면서 리스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식사를 제대로 한 그릇 먹어놔야 마음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녁에 초대해놓고 라면 한 그릇 끼워주면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정말 정성을 다한 음식을 대접받으면 부담감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끝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여러분 음식 냄새가 나니까 길에 가다가 이렇게 요즘 돈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교회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달라고. 그러면 권사님 가운데, 아, 이건 당신 먹을 거 아니라고. 어? 이거는 당신 같은 사람 먹을 거 아니라고.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제 눈에 안 띄면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내 눈에 띄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살리자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오는 사람만, 게스트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교회 돈 얻으러 오는 사람도, 그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거하게 전부 짓는 거, 음식 했는 거 한 상을 대접해 보세요. 자기가 왠지 여러분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왕 같은 느낌이 들면은, 이 교회가 뭐지? 이곳이 뭐 어떤 곳이지?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여러분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교회 닮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짐승들을 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코끼리는 새끼를 8살에서 14살이 되어야 새끼를 낳는데요. 임신기간이 18개월에서 22개월 정도가 된답니다. 자, 18살에서 14살 정도가 되어야 새끼가 낳는데, 18에서 22개월의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새끼를 몇 마리 놓는 거니까 한 마리 놓습니다. 한 마리. 여러분, 저는 이 코끼리를 보면서 아,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먹기는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코끼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먹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는데 새끼는 못 낳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만 교회가 6년 동안 늘어난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만 명입니다. 6만 교회가 6년 동안 늘어난 숫자가 36만 명. 자, 그러면 한 교회가 몇 명씩 나왔습니까? 예? 한 교회가 몇 명씩 나왔습니까? 한 명 늘어났어요. 한 명. 코끼리죠. 코끼리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먹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산은 한 마리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임신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개월입니다. 8개월. 아, 토끼는 8개월 만에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기간은 한 달입니다. 자, 8개월만 되면 새끼를 낳고 한 달만 있으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번 새끼를 낳을 때 토끼는 몇 마리 낳는지 아십니까? 8마리에서 9마리 낳습니다. 여러분, 토끼 두 마리가 1년에 4번 짝짓기하고 한 번에 7마리를 낳는다면 3년에 얼마가 늘어납니까? 84마리가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먹기는 어마어마한 먹어야 되는 코끼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덩치는 작지만 먹는 건 적게 먹지만 새끼를 쑥쑥 잘 넣는 토끼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대구가 보고마율이 한 7% 8% 정도 됩니다. 어떤 분이 자꾸 13% 된다고 우기는데 예? 대구가 한 7% 8% 제가 저 전라도에 CPR하러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저녁 먹는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 보고마율이 44%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보고마율이 몇 프로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왜 전주는 보고마율이 그렇게 높고 대구는 왜 보고마율이 그렇게 낮은지를 생각해 봤대요. 생각해 보니까 전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교회가 나섰어.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할 줄 알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슴 아플 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주에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라도, 전라남북도 전체에서 보고마율이 제일 낮은 도시가 24%예요. 보고마율이 제일 낮은 도시가 24%래요. 자,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보고마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포항입니다, 포항. 포항은 대구하고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대구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목회자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교자 말 안 들으면 담임 목사님 부교 부른대요. 너 대구 내려보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신을 빠져 차린대요. 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태국에 관광하러 갔는데 코끼리 울리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 울리기. 소련사가 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끼리 한번 올려보겠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뚝 흘리더래요. 그렇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우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목회하는 거 개척교회를 하는데 대구에서 개척교회 한 얘기를 들려주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푹푹 쏟아내요. 얼마나 여러분 대구가 목회 환경이 어려우면 그런 유머가 나왔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어낸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구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대구는 대구요 그러더라고요. 대구는 대구요. 되게 된다는 도시. 될 수밖에 없는 도시. 대구는 대구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우,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구는 지금 교회가 약 한 13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이 1300개의 교회에 80% 이상이 여러분 300명 이하의 중소교회들, 조그마한 교회들. 80% 이하가 300명 이하 교회들입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 겨우겨우 버티는 교회들입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위기의식이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너무 고민스러운 게 저희 교회 주변에 학교가 7개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그런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너무 약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분포도가. 50대, 60대 가장 많아요. 그리고 20년 후가 되면은 다 요단강을 건너갈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음 세대, 초, 중, 고등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전략이 뭐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12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00명의 사건이 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보고 왔다, 떡 먹으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주지 아니하고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랬더니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또 가려느냐?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을 제자 삼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리벨 송스라는 여자분이 지은 책인데 예수님에게 어떤 비린내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를 그를 3년 6개월 만에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그렇게 여러분 책에 이야기해 놓습니다. 예수님은 한 세대가 못되어서 전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 보세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시드서 시어라는 책을 보면 당신이 큰 회사 회장이라면 당신 회사에 돌보리 없는 사원이 들어왔을 때 3년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보리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에 서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원찮은 사람이 술 먹고 시원찮게 살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술 먹고 있다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비전이 그 답입니다. 그래서 잘 세워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탁월하게 여러분 복음화를 시켜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배반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은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영적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준비하면 그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 대구 땅에 다시 한 번 더 영적 파도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파도를 일으키실 때 전부 다 그 파도에 빠져 죽고 맙니다.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보세요. 파도가 시기 치면 그 파도 속에서 그 사람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파도 속에서 살아나와서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구 땅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교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에 다시 영적 파도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각 사람을 분명하게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3년 6개월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3년 6개월 뒤에 이 아이가 어떤 미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이 사람이 3년 6개월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입구로 설 것인가? 그 꿈, 그 비전, 그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충 영부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부영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대충대충 살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죽은 힘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박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용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파도를 일으키실 때 여러분은 그 파도를 능히 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각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적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 모두는 거기에 다 여러분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다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 학생들과 한 10년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주부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후원하고 계시는데 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제가 대구에서 20년 다 돼가래요. 그때 그걸 이제 학복협을 만들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던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현재와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미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짓고 있는데 교회 짓고 있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온통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회를 늘리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줍니다. 당신을 위해서는요. 당신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당신에게 얼마든지 자기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잡혀가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데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살려두시고 마지막까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 줄 아는 교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세상에 쏟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